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앞쪽에 앰프 소리 나는 거 좀 잡아주십시오. 성가대에서 앞쪽에 있는 앰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모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영웅이죠. 80세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굴복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었죠.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과 그리고 아이들 여인들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탈출을 시키는데 성공을 냈습니다. 아니 탈출이라기보다는 애굽을 굴복시키고 다 데리고 나왔던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정예 전차 부대를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린 아주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만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한 80세쯤 되었었는데 모세가 썼던 말씀이 있죠. 사람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가 죽었을 때 죽을 나이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하면 80세까지 살던 그때에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잘 보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베일에 쌓여져 있죠.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인류는 모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의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 그리고 사탄이 서로 다투고 있는, 보통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겠습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다툴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개방을 하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아마 이렇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 사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었겠죠. 사실 이 유다서 말씀은 모세의 시신에 관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과 이 사탄이 다툴 때조차도 미가엘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미가엘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툼을 했을 때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탄이었으니까 미가엘이 말을 좀 함부로 해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유다서 말씀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말을 표현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쇠 시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미가엘과 사탄이 다툴 정도로 그의 시체가 중요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 대단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 대한 칭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종, 하나님의 소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사실 자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최고의 평가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한 호칭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를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죠. 친구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일생 아니 80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들을 바라보아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면을 보아도 모세의 이 세 가지 칭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믿음의 장에서는 그 한 사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그 경주자에 대해서 한 줄 아니면 두 줄, 세 줄 정도로 가장 믿음적으로 중요한 표현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짧은 절에서 모세 인생 전체를 가장 중요한 그의 영적인 부분들을 축약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모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와 같이 그렇게 되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칭호를 받았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가장 위대한 선지자. 어쩌면 이 모세가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있는 거기에 24장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절하고.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특징은 거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서 합니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절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볼 수 없는 모세의 내면을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절했었고, 그리고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하고,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장성하기 전까지, 즉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40세가 되고 난 이후에 모세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정체성을 찾아서 갈 것인가 고민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었죠. 바로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특권을 거절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거절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알았지만은,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 시켜주었던 그 교육,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했다라고는 이 헬라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절하다, 부인하다, 아니오라고 말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라고, 나는 이 궁중에서 왕자의 아들로 지낼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선포를 한 그, 누구에게 선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아니오 라고 거절을 한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잡을 것은 잡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했다 그랬죠. 이 말씀은 왕자로서도 아주 탁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어서 특권을 누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아주 탁월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 배우고 익혔고, 애굽 왕실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인생이 보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40이 되었을 때에, 장성했을 그때에 포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과 함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저 태양신을, 라하신을 내가 섬기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이 괴로움,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모세 가슴 속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겠죠. 왜 모세 속에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이 사명을 누구에게서 받았을까?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에. 왜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통 부모들에게서 사용하는 그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다른 이상한 표현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전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었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보통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계시를 해주셨을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사용할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다, 특별한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400년이 다 차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우리 백성을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식이 이미 있었죠. 이때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때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에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때입니다.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원수를 갚아서 쳐 죽였다 그러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모세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애굽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련 없이 애굽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경주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장소죠. 포기하는 장소입니다. 포기할 때에 기쁨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포기하는 권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권세. 따라서 하기 싫죠. 누릴 수 있지만은 포기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권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권세라는 표현을 아마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버릴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릴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 그러면은 존경받고 우르르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목숨을 십자가에 스스로 버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권세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온몸이 터져나가고 뺨을 맞고 주먹에 맞고 침뱉음을 당할 권세입니다.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걸 당할 수 있는 권세, 십자가에 달릴 권세, 조롱을 당할 권세, 가장 비참하게 죽을 권세, 이것이 무슨 권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가진 권세다. 예수님께서는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떠받들겠다고 임금으로 삼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사랑이면은 이제 너희도 내게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몰아세운 적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집결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그에게 있는 권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던 권세는 죽는 권세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것 아니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툭툭 칠 때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로지 그 수모를 다 겪는 권세를 사용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버릴 권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 창끝,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짐 엘리엇 그 선교사님의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권세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순교당할 때에 창에 찔려서 죽을 순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손에는 권총이 돌려져 있었습니다. 총을 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은 창에 찔려서 죽는 권세를 사용을 했지 그 손에 들리는 권총을 사용하는 권세 포기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아빠는 위험할 때 총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 7살 정도 된 아들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이 선교사님 가슴 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위기의 순간에 총을 쏠 건가요? 그 총의 그 권세를 포기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그랬죠. 남미에 가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사에 가지 말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자고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살자고 했을 때에 그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부모님, 아들과 헤어지는 일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자녀들에 대하여 기록했던 구절들을 상기해 주십시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찬 것과 그와 같이 많은 자녀를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왜 그 전통에 들어있으며 하필이면 왜 화살이겠습니까? 쏘아보내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을 위한 화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기도의 팔로 힘껏 당기셔서 전통에 있는 활들을 멀리 쏘아보내십시오. 그 모든 화살들은 맞추어야 할 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희 부모님이 빈 전통을 보면서 위로와 만족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는,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좋아하고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누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잠시 잠깐 이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받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모세가 썼던 시편이요 90편입니다. 시 90편.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고난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모세가 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모세가 무엇을 고민했었고 무엇을 보았던가 어떤 것을 깨달았던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고민이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나이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이 갑자기 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인가? 내가 바로의 궁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조만간에 내가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날수가 밤의 한순간과 같아서 너무 짧아서 아침에 돋아나서 자라나다가 저녁에 사라져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구나. 이 인생을 생각을 하니까요. 바로의 궁 중에서 사는 거 이렇게 잠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10절 말씀에 10편 90편 17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야, 내 인생이 아무리 80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날아가는 이 인생,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 인생 더 살아서 무엇하겠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언제까지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내가 이 잠깐 뭐 길면 80년 살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제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그렇게 끝나는 지옥 가는 그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저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 길이 최고의 길이구나. 왕궁에서 사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구나. 모세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저것이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를 두고 자가용 차를 몇 대를 두고 아내를 몇 명이나 거느르고 호화 요트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멋져 보이지만은 그게 멋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구나.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왕자의 길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 그 실체를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요. 그 길 버리고 이 길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스스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왕궁의 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실체를 딱 발견을 하고 나니까 버린 것입니다. 더 좋았습니다. 고난받는 그 길이 더 좋았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경주자. 그 경주자는요,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도성을 향해서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고난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순수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이 고난이 나를 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고난을 더 좋아합니다. 못 따라하겠죠. 천국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만나는 고난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빛나고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때로 암에 걸려서 눈물을 흘리고 암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도의 이전과 이후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말도 달라져 있고 생각도 달라져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 있고 성숙해져 있고 거룩해져 있고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더 좋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을 더 좋아하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